오늘부터 쭉 보면은 아삽이 이렇게 시를 썼다. 그렇게 아삽의 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믿는 자가 낙심하고 또 실족할 뻔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순된 현실이에요. 이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는 뭐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13절의 내용은 이 시편 기자의 낙심을 볼 수가 있죠.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보고 이렇게 낙심을 하였을까? 이게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한 자들, 또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식되고 종교인의 모습으로만 다니면서도 전혀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잘 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성도인들이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이지요.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현실을 보게 될 때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전체의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시자면 정치 잘하고 그리고 신앙에 빛깔 좋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모든 것도 잘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헌신 봉사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다. 이런 것을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것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짓을 하게 되면은 죽기 이전에 어떻게 까무러쳐서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가다가 넘어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다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어요. 예.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한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막 팔팔하게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고 말이지. 예. 이런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기니까 어때요? 교만합니다. 할말다 하고 사는 거예요. 6절에 그랬지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에요. 그리고 살찌고 또 그들의 소득도 마음이 소원보다 많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지금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작전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요것들이 이렇게 한다 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대적자들로 지금 서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또 다 잘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너무 낙심이 되고 실족할 뻔한 거예요. 그리고 구절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애는 땅에 두루다니도 마음대로 말합니다. 뒤에서 속작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 다 만듭니다. 세상에도 정치하는 사람 다 그러지 않아요. 앞에서는 다 잘한 척 이야기해놓고 뒤에서는 전부 지역구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교회도 교회 안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기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거 선한 것 같지만은 악한 거예요. 왜 악하냐? 우리의 몸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몸의 지체와 같이 우리는 다 소중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내 사람을 안 만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같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장차에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냐 라고 하면서 가면서 오히려 신앙으로 잘 서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곡이냐 죽정이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겠냐 그 말이에요. 왜 좋은 곡이냐 나쁜 곡이냐를 이야기하겠냐 말이에요. 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하고 한 달란트로 이야기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왜 지혜 있는 다섯 처녀와 지혜 없는 다섯 처녀를 이야기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왜 염소의 무리와 양의 무리로 이야기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하냐면 갈등을 느낀 거예요. 내가 전제를 놓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내의 모습에 성경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시기에 맞게 때에 맞게 어쩌면 적절하게 자기 옷을 갈아입고 말이지 자기의 유리할 대로 뭐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문에도 대문짝막에 나면서 말이 유명하게 되고 말이지. 그런데 정말 농촌에서나 저 섬에서나 아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먹을 양식조차도 때로는 없고 말이지 멸시천대를 당하고 살고 있고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참 왜 이럴까 그러면서 참 실족당할 뻔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그 내용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내가 이렇다 너희들은 어쩌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잘하고 다니니까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는데 다 물먹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은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전지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을 실제적으로 말하길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는 도로 여러분 교회 정치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딱 누구라고 짚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이론을 정확하게 배운 그거를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썼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말을 자주 강단에서 해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김일성을 찬양했던 자가 자기들의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한 그런 것도 없이 정치 안에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높은 자리에 다 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이 뭐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꼭 중국의 정치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야합을 하는 거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좋지요. 빛깔도 좋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시하는 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도다. 이러니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일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일반 은총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모습만 보인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물이 흐르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물의 흐름의 줄기가 있습니다. 큰 흐름의 줄기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현실이 전부 다 이렇게 보이니까 갈등의 구조가 있는 것 같지만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깨달음이 깊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의 모습을. 네. 그리고 신약 시대에 그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실족을 당할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인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지금 13절부터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갈등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이제 13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게 실로 헛되도다. 헛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목사가 만약 이런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내가 이 귀한 창조교회에 와가지고 횟수로 지금 19년, 2003년도에 왔거든요, 지금. 그러면 내 나름대로는 미친 사람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강단에서 욕을 얻든지 말든지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데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헛된 짓을 했구나. 나도 인기를 끌고 살고 세상에 말 많이 하면서 책 몇 권 읽은 것 가지고 인기도 좀 끌고 말이지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이게 헛된 짓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나도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타협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저는 그대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갈등도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이 아삽이 누군 줄 압니까? 다윗시대 성가대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분이죠. 우리의 찬양대 대장도 이렇게 지휘자도 그렇게 신앙이 좋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현실을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것이 많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말을 안 할 뿐이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교회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가면서 새벽을 지키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남한테 말은 안 하지만 참 내가 이게 헛된 것 아닌가라는 갈등을 느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세요. 맞아. 나도 꽤나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도 정치 좀 한번 해버려야겠다. 교회 내 사람 만들어버려야겠다. 딱 머리 돌리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1초도 안 된 순간에 하는데 가슴속에 따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갈등이 얼어진 거예요. 네만 그렇게 하냐 나는 너보다 더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범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되고 한 거지 갈등을 깨달은 거예요. 네. 네만 그렇게 할 것 같냐 나는 너보다 더 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생각조차 먹은 것이 잘못인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 이게 남의 말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못해서 그런 줄 아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도대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유지하면서 갈까라는 갈등.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악한 대로 자기가 물 흘러가듯이 막 흘러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뭐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언제 이것을 깨닫게 돼요? 16절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게 시인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 갈등 속에서 내가 고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우리 신앙이.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그래 17절과 그 사이에 그 여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갈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진정한 무릎을 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될 때 나는 이미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관리 못합니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을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컨트롤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갈등의 구조지요. 네. 불의와 의가 갈등하고 성령과 이 죄악이 갈등을 한 거예요. 서로 충돌된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의 타락된 본성은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아삽은 딱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딱 보면서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라고 목사는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럼 깊이 이렇게도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 안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이거예요. 그대로 간다. 네가 바꿔줘야지 네 생각이. 그게 곧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준 거예요. 지금 이 악인들이 뭐 변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막 변할 것 같죠.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교회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이는 회개가 나오질 않고 깨달음이 없이는 결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은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이지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그게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때 얼마나 불쌍해요.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 악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망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는 깨닫게 되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해. 우리가 꿈꾸면은 일어나서는 그 무시해버리죠. 꿈속에서는 막 쫓기고 그러다가도 눈 딱도 나 그런 거 아니네 그러고 현실이. 그러듯이 종말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여기서 주께서 깨신 후 이것이 17절을 보면 그들의 종말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들을 인간 취급하겠어요? 쓰레기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버립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괜찮은데 팔팔 끓는 지옥의 그 불덩어리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현실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21절 내 마음이 산란해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제 깨닫게 보니까 내가 왜 내가 하고 있는 게 헛되다 했을까? 내가 왜 저것들처럼 나도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까? 왜 내가 미끄러질 뻔했을까? 그러면서 양심이 찔린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함에 내 양심이 찔렸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짐승과 같거든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다. 주 앞에 짐승이었다. 짐승이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육적인 것밖에 모르는데 육적인 현실만 보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현실만 보면서 내가 실족당할 뻔했던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으나 그때그때요.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와 함께한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였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앞으로 붙드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예.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설령 논다 할지라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큰 물줄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약속이 구약의 수천 년간의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를 성취를 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구원을 시켰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신앙인은 어느 면에서 보게 되면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며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고는 안 믿어집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내 속에서 꽉 찬 만큼 흔들림이 없지요. 이 흔들림이 없게 갈 수 있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예배에 받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보면 자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럴 때 견고하게 된 거이지 누구나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종말의 구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마음의 결단이 나옵니다. 나에게 누가 있느냐?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는 큰 수술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데요. 내 아내가 못 따라오더라고요. 죽음의 자리를 어떻게 남편이 따라갈 수 있고 아내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심장의 고통을 앓고 있을 때 아내도 이 문제 해결 못 해줍니다. 남편도 못 해줍니다. 그냥 혼자 우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위로가 되고 너무 좋지요. 그러지만 결정적인 생명과 결정적인 것은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가두지 않아요. 아직도 시위대들이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것을 갖다가 대적하는 자들이 간 거예요. 그때 내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70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듯이 오늘도 우리의 자신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예.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의해서 보니까 그런다고 말이야. 내 생각과 내가 기도해 보해 그 감정으로 응답받는 곳은 이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펴놓고 성경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에 거의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무서운 것 하나가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내 아내에게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고 하는 것이 내 아내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내 아내도 경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네. 내 개인의 감정에 기도해서 무슨 응답받는 개인의 감정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속의 역사, 구속의 그 역사 속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공의로 일해가시는 하나님 앞에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습을 딱 보면은, 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의해서 보면은 거의 여러분이 똑같이 볼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그 누구도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어때요? 이 아삽,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없어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주님이 전능하시고, 그 주님이 공의로우시고, 그 주님이 심판주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상급자이시고, 그 주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고 나를 영원히 살리실 분인데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렇지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 계시다. 흔들림이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시편 기자의 결단이 내 결단이 돼야 됩니다. 우리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아멘.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어찌하든지 주님이 하시는 이 행함,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전파하고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으로 서로 위로해 주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주의 선한 길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이 부조화 그리고 현실에 대한 모순 이걸 보면서 갈등을 했던 이 시인이 어디에서 성소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결단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